여러분을 제가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피를 나는 형제처럼 친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요, 이것만은 꼭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 내게 일어난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사실입니다. 사도행 읽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투옥됐다가 그 간수와 가족들이 믿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옮겨져서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이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후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달갑지 않은 사건,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는 이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진전이란 말은요, 군대 용어인데 길이 없는 곳에 어떤 사람이 헤치고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이것을 진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군대에 병과 가운데 공병대가 하는 일들과 같은 겁니다. 길이 없을 때에 길을 여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 정말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또한 그 이전에 로마로 이송되는 기간, 또그 이전에 가이사랴에 2년 있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진 않고 종합적으로 두 부류의 대상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13절, 14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기록된 내가 당한 일, 즉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된 일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위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대란 로마 집정관의 부하들로서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요? 그 형사 되시는 분들이 범죄인을 딱 잡으면 제일 처음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웁니까? 본인 손에 수갑을 하나 채우고 다른 쪽을 범죄인에게 채웁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를 지킬 때는 긴 끈을 가지고 나에게 묶고 한쪽 끝을 죄수의 손에 묶습니다. 어떻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이 사도 바울이 꼭 붙어 있는 시위대, 그리고 또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에 들어가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식구들도 함께 이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식구들만 친해집니까? 면회 온 사람도 친해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폐결핵에 걸려서 그 시립병원에 입원한 분 찾아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병실에 있는 분다 듣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바로 세례를 주고 꽃다발도 선물해 줬는데 옆에 있는 분들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그를 지키던 시위대 군인이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시위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13절 중간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투옥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투옥된 거고 또한 가지는 이 시위대 군인들과 또한 바울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잡혀와 있는 바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감옥에 잡혀왔을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도망치지도 않고 기회가 있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순순히 왔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토록 목숨 걸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예루살렘에서 2년 있을 동안 여러 사람 만나게 됩니다. 또 호송되는 동안 천만 사람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첫 번째,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돼 있는 동안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투옥되어 있는 죄수 바울을 불러서 그 당시 총독이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님 믿는 도리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벨릭스 총독 다음에 부임한 사람이 베스토인데 베스토 총독도 바울에게 예수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토 친구가 아그리빠 왕인데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놀러 왔다가 또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호송될 때그 호송 책임자가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 군사, 50부장은 50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맡은 백부장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안 듣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떠나자 하면 안 떠나기로 결정하고 머무르라면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276명의 죄수들이 함께 가면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이럴 때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졌을 때에 죄수 276명이 도망가니까 군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 죄수를 죽입시다. 여기서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군인들의 말을 말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왜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말렸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27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들은 군인들이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그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바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바울 살리려고 제스도를 죽이는 것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로 이송되어서 2년을 지내죠. 2년 지날 때에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병원은 면회 시간이 아니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지키세요. 환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때나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라면도 삶아 먹고 뭐 그런 때입니다. 정형외과 이렇게 제가 입원해 있는데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전 교인이 30명도 안 되니까 그중에 한 명 고등학생, 그것도 성실한 고등학생, 아주 잘생기고 성실하고 착한 고등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계란도 삶아오고 꽃도 가져오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오고 선배도 오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게 되었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병원에 가면 꼭 묻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다 다쳤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리피트해야 됩니다. 10번이면 10번 어떻게 다쳤는지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앞에 온 사람이 사원 뭐 복숭아 통조림 과일은 뒤에 온 사람이 먹고 자기들 이야기하다 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시겠죠? 안 다닙니다. 그러면 하면 다니셔야죠. 이거를 오시는 분마다 계속. 결국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당한 일이 그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났을까? 두 번째, 믿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두 구절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신뢰함으로, 또 하나는 겁 없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신뢰함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저런 거구나. 두 번째는 겁 없이, 아, 담대함, 용기를 얻게 되었다.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읽어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급기야는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형들은 몰라봤습니다. 근데 요셉이 알아보고 여러 방법을 통해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이곳으로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까지 보내진 것이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보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패배와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130세 때 이집트로 와서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신을 팔아먹은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이 이렇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유언할 때에 형들에게 잘하라라고 유언을 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거짓말 시키는, 뻔한 거짓말을 시키는 형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또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이말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잊습니까? 여러분, 배반당한 기억 못 잊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먹습니까? 평생 못 잊습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마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시에는 참 힘든 경험,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 즉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 가문 모든 전 가족이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죠. 모든 몇 명이 정착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4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와우, 70명이 다 이민을 간 겁니다. 이집트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 다 살게 된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가문 사람들은 본래 직업이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목축이란 유목민입니다.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머물다가 시간이 되면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몇만 명? 아닙니다. 몇천 명? 못 다닙니다. 몇십 명, 많으면 100명,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 거죠. 70명이 그렇게 살다가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업을 얻고 직업하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났는가? 거기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늘어나는가? 출애굽하기 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을 산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얼마큼 되었을까?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숫자가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 바로인데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두려워할 정도로 많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는 파라오의 걱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얼마나 많길래 대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남자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자면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인구 억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많아졌는가?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온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여러분, 이 숫자는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따르면 다 센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세 이하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인데 여인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7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빠진 숫자. 그러니까 여인과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와 레위지파를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되는 겁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정착해 살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번뜻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다가 잠드는 거죠. 이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문 70명이 가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 살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프로젝트 가운데 요셉의 인생, 그것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기억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 그가 당한 사건, 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간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의 퍼즐 같은 조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가슴 아프고 힘든 사건이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잘 견디고 예수님 안에 버티고 받아들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합니다. 당하는 거죠. 오늘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일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곳에 있고 싶은데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지원했는데 안 받아준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났을 때 잘 주님 안에 버티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부류에게 내가 그 전에 나라면 말하면 영향력이 없는데 그 일을 당한 이후에 내가 그 부류에게 말하면 영향을 주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캄보디아 목사님을 신방 갔습니다. 암에 걸린 목사님이죠. 그분이 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계실 때에 그 이제 병원을 옮겨 와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많은 말로 그 위로했습니다. 전에 만났던 분이 그 암에 걸린 또 수술한 그분에게 위로했어요. 목사니까 또 마음도 아팠어요. 그리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다 했어요. 믿으세요. 정말 진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침튀게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주님,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기도했어요. 다 끝나고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아픈 목사님 손을 딱 잡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죠? 내가 알아요. 나도 암 수술 해봐서 알아요. 이 한마디 하는데 이게 뭐 앞에 제가 한 거는 정말 야 맞는 말인데 그렇게 영향이 없고 그분이 한마디 하는데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암수술한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힘들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짧은 몇 마디. 그분은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할 때 위로가 되겠지만 네가 진짜 알아? 그걸?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인생의 많은 이 우리의 당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패배와 중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 감옥에 홀로 앉아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제들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리어 진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위대들과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담대함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이 선포가 당신의 고백과 선포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